세계 소식 톡톡.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의 첫 소식 어떤 나라인가요?
오늘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 스트롱맨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현역으로 가장 오랜 기간 스트롱맨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은 당연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18일 치러지는 대선 준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2024년까지 통치하게 되고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네, 3개월 남은 대선 절차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지 시간 26일 모스크바 북쪽 베데에나 공원에서 추대 그룹 회의를 열고 푸틴 대통령을 무소속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500명 이상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추대 그룹에 의해 후보로 추천받아야 합니다.
네, 무소속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날 푸틴 대통령 추대 그룹 회의에는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 다른 친크렘린계 정당 인사, 크렘린 외곽 정치 조직인 전 러시아 국민전선 대표, 각종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 등 66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계속 이끌고 갈 적임자라며 그의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출마자인 푸틴은 추대 그룹 등록 서류와 다른 출마 신청 서류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뒤이어 전국에서 유권자 3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언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나요? 뭐 사실 출마 안 할 거라고 보는 시선은 없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달 6일 중부 도시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며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려 한다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14일에는 연말 내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당 공천 형식이 아닌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나와 견해를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경쟁자로 꼽히던 인물이 대선 출마가 좌절이 됐다고요?
네,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5일 회의를 열고 나발리 측이 지난 24일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입후보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참석위원 13명 중 12명이 나발리의 유죄 판결 경력을 이유로 대선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큰가 봐요.
선관위는 이날 나발리가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는 판결 취소나 형 집행 만기 후 10년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네.
나발리는 지난 2014년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나발리는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나요?
나발리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지난 10월 나에 대한 선고가 조작된 것을 증명하고 내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푸틴과 그가 선정한 가짜 후보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보이콧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절차도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베도 모스티는 나발리 후보 등록 서류에 1만 5천 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나발리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며 그의 출마 불발은 러시아 대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 나발리는 올 들어 수도인 모스크바와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푸틴 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정권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을 폭로해왔습니다.
네, 내년 3월에 있을 러시아의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나발리가 또 출마를 해서 그나마 경쟁이 실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딜 가나 중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이 리포트와 논문을 대필에 의존하는 게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떠났다가 언어 장벽 탓에 낙제를 우려하거나 아예 편하게 학점을 따려고 거액을 주고 대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저작권 개념이 조금 떨어지는 국가가 중국인 것 같은데 돈을 주고 대필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해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에세이를 대필해주는 불법 서비스도 함께 늘고 있다며 실태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2016년 기준 54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 36%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 중 78%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에 나가서도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왔었다라는 건가요?
네, 중국 내에서는 표절 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외국 학교들은 엄중한 위법 행위로 보고 있어 대피를 하다 적발된 중국 학생들이 제적 등 엄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미국 대학에서 부정행위나 표절이 적발돼 제적당한 중국인 유학생은 약 8천 명에 달한다는
네.
통계도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여대생 아일린 씨는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대필 서비스 업체에 모든 논문을 맡겼다라며 그 과정에서 수십만 위안, 우리 돈 수천만 원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네요.
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 분야 석사 학위를 따려 했는데 이름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른 학과를 잘못 선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좌절하다 대필 브로커에 의존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2학기에도 에세이 대필을 위해 약 우리 돈 1,300만 원을 썼는데 부모에게는 어디에 쓸지 말하지 않고 돈을 붙여달라고만 말했답니다.
네, 학과를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알아보지 않은 준비 없는 유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언어 장벽이나 현지 대학의 지도 방식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졸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필 서비스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스로 리포트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필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맨날 술 먹고 놀면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고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돈으로 이용한 대필 서비스를 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참 불공정하다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네, 대필 브로커들은 대부분 위챗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필자들은 보통 1,000단어당 300에서 4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네.
대필 브로커는 나는 한 달에 10만 위안, 약 1,600만 원을 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SNS에 유포된 한 홍보 메시지에는 우리 전문적인 대필 서비스는 발표와 전문적인 영화평론, 소설, 자기소개 등 모든 종류의 에세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영어 에세이와 숙제, 리포트, 논문도 써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옛날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중국 학생들도 이런 스스로 하는 연습을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중국 소식이네요.
네, 중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컵라면 시장인 중국의 컵라면 소비량이 생활 수준 향상과 웰빙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영국 BBC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세계 즉석면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과 홍콩에서 판매된 컵라면은 462억 개로 정점에 달했지만 이후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385억 개에 그쳤습니다. 3년 사이 17%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17%가 줄어들었는데도 385억 개다. 참 그래도 많은 숫자인데요. 역시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네, 2015년 납성분이 다량 검출된 메기국수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던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 각국 컵라면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영국의 BBC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컵라면 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중국의 생활상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컵라면은 주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이나 장거리 기차 여행객 등이 많은 중국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한 해 중국에서 팔리는 컵라면 개수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미국 등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예.
중국 국제무역진흥협의회의 자오핑 연구원은 최근 생활 수준과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인들도 더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웰빙 바람이 컵라면 판매량의 하락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중국도 단순히 끼니를 챙기는 것에서 건강을 챙기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네요.
네, 중국 대도시에 농민공 유입이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도시에 정착한 농민공들은 대부분 취사시설이 열악한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간편한 컵라면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로 대도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방 농촌 개발로 현지 취업이 늘면서 농민공 숫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대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은 2015년에 비해 170만 명 줄었습니다. BBC는 컵라면의 주요 소비층인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컵라면 소비도 덩달아 감소했다며 장시간 열차 여행보다 항공편을 선호하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배달 앱이 널리 보급된 것도 컵라면 소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간편하게 먹기 참 좋은 컵라면이 중국에서는 구매력과 더불어서 농민공 유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컵라면도 구매가 줄었다라는 소식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송원님 혹시 두바이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두바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멋있는 건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초대형 건축물로 세계의 관심을 끄는 두바이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상징 건물이죠?
네. 네. 27일 두바이 공보청에 따르면 도심에 있는 자빌 공원에 가로 93m, 세로 150m 규모의 직사각형 액자 모양 전망대가 완공돼 내년 1월 일반인에게 문을 엽니다. 전망대의 모양을 본떠 두바이 프레임, 두바이 액자로 명명됐습니다.
네, 두바이 액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구조물 외부를 유리 패널로 두른 뒤 금색의 아랍식 무늬로 화려하게 감쌌고요. 내부는 3차원 홀로그램 기술로 두바이의 역사와 미래상을 볼 수 있고 액자의 위틀 부분에 해당하는 고공 다리에선 두바이 시내 전체를 관망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정면에서 마주 보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방향으로 두바이 미래상을, 구 시가지를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는 이 도시의 과거와 전통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고 공보청은 설명했습니다.
아, 방향까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이곳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이곳에 연간 2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사비는 1억 6천만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이 들었고요.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어른 15,000원, 어린이 9,000원입니다.
네.
두바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그러게요. 많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두바이를 한번 꼭 가보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의 총리 집무실 담장에 26일 넥타이 수백 개와 와이셔츠들이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있다 왜일까요?
AP통신에 따르면 이 넥타이들은 최근 봉급을 대폭 올린 라무시 하라디나이 총리의 항의하는 뜻에서 현지 시민단체가 주도해 매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라디나이 총리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봉급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넥타이와 셔츠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걸 이야기를 했나요?
네.
네.
코소보 정부는 이에 지난주 하라디나이 총리의 월급을 종전에서 두 배 많은 세전 기준 약 37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배 올라서 세전 376만 원이면 뭐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총리 월급이 이 정도면 코소보의 경제 사정이 썩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에서 독립한 신생국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네.
이날 항의 시위를 주도한 비정부 기구의 대표 쿠시트림 메흐 메티 씨는 하라디나의 총리의 월급 인상이 결정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리를 위해 넥타이와 셔츠를 기증해달라고 공지한 결과 현재까지 214개의 넥타이와 상당수의 셔츠가 왔다.
네.
라며 이것들을 총리실 담장에 매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365개의 넥타이를 모으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총리는 임기 첫 해에 매일 새로운 넥타이를 멜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365개의 넥타이와 셔츠가 있으면 이 총리도 더 이상은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갔을 텐데 셔츠와 넥타이는 누가 들어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이유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